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늘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북한이 여전히 큰 걱정거리라고 밝히고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일본과 미국의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히고 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아베 총리는 또한 주일 미군 재배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키나와 현에 있는 후텐마 미해병대 항공기지를 현 내에 해노코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지금까지 늦춰지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아베 총리에게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약탈 경제는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적극 참여해 역내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아베 총리와의 면담 직후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도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 한국의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만기가 다가오는 지소미아 연장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리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정하는 협상이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일에 대해 미국에 매우 적은 비용만 지불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난해 자신의 요구에 따라 9억 9천만 달러를 한국이 분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로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미한 두 나라 관계는 아주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한 두 나라가 지난달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잇따른 발사체 발사가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 연습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벽에 신형 전술 유도탄 위력 발사 시위를 참관했다며 북한 서부 작전 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 유도탄 두 발이 북한의 수도권과 중부 내륙 상공을 비행해 동해상의 목표 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벌여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지난 5일부터 한반도 일대에서 하반기 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연습이 군사적 적대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볼튼 보좌관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순수한 방어적 목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중국이 아시아 주둔 미군을 겨냥한 대규모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미군 장병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은 한국과 일본, 그 밖에 어느 곳이라도 있는 동맹 국가를 방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과 러시아의 잇따른 반발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 반환된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장샤오밍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은 오늘 선전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60일 넘도록 이어진 혼란이 홍콩에서 계속 악화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주임은 이번 행사에 홍콩의 정치경제계 지도자 500여 명을 불러 최근의 반정부 시위 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구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한 신형 미사일 배치가 것이라고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러시아가 직접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nd North Korea, they always come out of the blue, and they are successful. So,
미국의 군축 담당 대사는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으로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Let me just make very clear, the United States is not inciting military pressure.
북한 지역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오후 사이에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낮에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한 신형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최종 전략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인 관영 매체들을 통해 전날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해 동해상에 설정된 목표점을 정밀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뢰성과 안정성, 실전 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위력 시위 발사가 만족스럽게 진행됐고 미한 합동 군사 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시험 발사와 목표물 타격 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게재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 형태는 지난 5월 4일과 9일, 지난달 23일 발사한 KN-23과 거의 동일하고 이동식 발사 차량의 모습도 일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험 사격 단계를 거쳐 실전 배치가 임박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봉 전 한국국가정보원 대북실장은 전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밀성은 최종 전략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미사일을 평양 근처로 쏴서도 자기네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황해북도에서 남포하고 평양을 약간 우회해서 동해바다로 빠졌거든요.
발사체 가운데 한 발을 일부러 수도인 평양 인근 상공을 통과시킨 것은 안정성을 담보한 실전 배치 의지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사용해온 신뢰성 검증 용어 외에 처음으로 안정성과 실전 능력 검증을 언급했습니다. 일종의 최종 시험 평가를 통해 실전 능력이 완전히 검증됐음을 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쏜 것은 이것은 통해 시험 발사였다라고 보면 이게 8월 6일 날 쏜 발사는 시험 발사가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될 수 있는 신뢰성이 담보된 미사일을 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신형 무기 발사 현장에 참관한 인물들을 보면 신형 미사일의 완성도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8월 6일 날 위력 발사할 때는 이게 부위원장급 8명, 9명이 참여했어요.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신뢰성이 담보된 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이제 봐라 정도로 이제 자신감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동안 시험 발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노동당 부위원장이 총 출동해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다는 것은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데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과학자 등도 기념 촬영을 했다는 것은 시험 발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에 얼마나 위협적이냐에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새로운 대남 대미 압박카드로 내놓은 이번 신형 전술유도 무기와 방사포 등을 현재 보유한 미사일 방어와 요격 체계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앞서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 방안과 관련해 한국 방어자산의 요격 성능 범위에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요격 가능성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 확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봉 전 실장입니다.
확률이 얼마 되냐가 문제거든. 자, 이게 90% 확률로 맞추느냐, 10% 확률로 맞추느냐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10% 20% 확률이라면 못 맞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김 전 실장은 게다가 적어도 정밀 타격 능력을 인정받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최고 정점 고도에 주목했습니다.
실패로 해서 송고는 성주에 사드를 때려도 사드 가지고 이제 요격이 안 된다. 사드는 40km부터 150km까지 맞추거든. 37km 날아갔다는 것은 내가 성주 사드를 때려도 니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서부작전 비행장에서 450km 사거리로 발사한 배경에도 주목했습니다. 400km 떨어진 곳에는 성주의 사드 기지가, 300km 떨어진 지점에는 한국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배치되는 청주 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처음으로 서부작전 비행장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이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열수 실장은 따라서 적어도 수평기동 성능과 궤도 변칙 능력, 목표 명중성을 보여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을 상당히 위협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 군 당국의 방어체계 점검과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 실장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한국으로서는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소위 괴물 같은 미사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인 미한훈련과 한국의 최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반발로 위력 시위 발사에 나섰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사일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한 검증 목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일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면제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미연합훈련이나 또는 F-35 도입에 대한 미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자기네들이 이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고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죠.
지속적으로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개발해온 북한으로서는 시험 발사 기회가 필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는 겁니다. 김 실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시키지 않으면 북한은 이제 일종의 허가증을 받았다고 믿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러시아가 직접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발사 횟수에 비해서 성공률이 이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성능이 만족스럽게 검증됐다고 자평했습니다.
162 사격을 통하여 신형 전술 유도무기 체계의 전투적 성능 지표들이 다시 한번 만족스럽게 검증됐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지난 5월 처음 공개한 뒤 단 3차례 만에 비행 시험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미사일은 적어도 활공 비행을 하는 특성 때문에 러시아가 2000년대 초반 개발한 최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 SS-26을 북한이 제3국에서 수입해 역설계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VOA에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기들은 모두 시험 횟수에 비해 상당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며 자체 역설계가 아닌 러시아의 직접 기술 제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And in North Korea, they always come out of the blue and they are successful. So yes, I think they still must have some kind of external help.
이스칸데르 SS-26의 경우 러시아가 1990년대 개발을 시작해 실전에 투입하기까지 약 15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실험 횟수는 턱없이 적다는 설명입니다. 실러 박사는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t took them from the early 1990s to the mid-2000s, 15 years, to finally have that weapon system operational and to launch it in the Georgian War in 2008.
실러 박사가 지난 2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앤 글로벌 시큐리티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등은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까지 최소 10회 이상의 비행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등 최신 무기체계 비행실험이 모두 10회 미만이었고 이는 미사일 개발 사상 유례가 없는 통계라는 게 실러 박사의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미사일뿐 아니라 최근 공개한 신형 무기 전반에 걸쳐 러시아의 직접적인 기술 유입이 의심된다고 실러 박사는 밝혔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러시아의 직접 기술 제휴 가능성은 미국 학계에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1957년 세계 최초 인공위성인 스푸트닉 1호 발사에 성공하기 전까지 서방국들이 인공위성 역량을 오판했던 사례를 들며 자체 개발 역량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s always been the argument for 20 years is to what extent is North Korea able to do this on its own? And to what extent
이에 대해 실러 박사는 스푸트니코도 실제 발사 성공까지 6번의 실험이 있었다며 인공위성 정찰 능력이 발달한 현대의 기술로는 사전에 개발 정황을 포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체 역량으로 실험에 성공했다면 미사일 개발 특성상 실패 횟수는 필연적이지만 엔진 성능 실험 등의 활동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putnik flight was actually only the fifth or sixth attempt of launching the R-7 missile and that resulted in the orbital Sputnik flight. So we would have seen something like six attempts before that.
토머스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도 VOA에 북한은 2000년대부터 다양한 미사일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며 외부로부터 상당 수준의 직접적인 기술 제휴 없이 자체 역량만으로 개발에 성공했을 것으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Ove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it's hard to imagine that North Korea has done all of this by themselves without some substantial assistance.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종관은 VOA에 최근에 신형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미사일이 러시아로부터 왔다는 정황 증거는 여러 차례 포착됐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ome indications that some of the technology for the missile may have come from Russia at some point. Same with the Iskander.
그러나 세이모 전 조종관은 북러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기술 제휴가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미국의 군축대사가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에 복귀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미 군축 담당 대사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개최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Let me just make very clear. The United States is not inciting military pressure.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조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very much look forward to returning to discussions with the North in order to carry out.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서 제시한 청사진을 실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논의에 다시 복귀할 수 있기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이장근 차석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미북 간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In this vein, my government expects an early resumption of USDPRK dialogue.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 간 조속한 대화 재개와 남북한과 미북 간 모든 합의 이행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 차석 대사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영철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일 시작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Although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authorities are playing every trick to justify this military exercise, they can neither
미국과 한국이 군사 연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속임수를 쓰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군사 연습에 공격적인 성격을 감추거나 포장할 순 없다는 겁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정상 간 약속을 무시한 채 대규모 최신식 공격용 군사장비들을 한국에 배치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참사관은 미한 군사연습은 북한이 지금까지 취해온 주요 조치들을 재고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북한을 겨냥한 적대적 군사행동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추동력은 더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6일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중국 정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로 중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I의 오리아나 마스트로 객원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오랫동안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스트로 연구원은 평양이 워싱턴을 베이징에 대항하는 패로 쓰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국은 늘 북한의 도발이 미국에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한때 없어서는 안 될 중재자로 여겨져 왔지만 비핵화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개월간 보여준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그 방증이라면서 그만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피터 휴시 지오스트래티직 애널리시스 대표는 미국 외교협회 CFR 기고문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옆에서 방해해왔던 과거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으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know that nothing's going to happen unless the Chinese lean on North Korea. And say, give up your nuclear weapons.
휴시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위해 중국이 북한의 핵 야욕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It's all part of the same mosaic of issues. Is there's economic, cultural, military, political, all connected.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카드를 사용해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도록 했다는 겁니다. 휴시 대표는 외교 안보와 군사 문제는 경제 문제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며 미중 무역 갈등도 북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미중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고스 국장은 미국이 향후 대북 전략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미국의 북한 전략이 중국의 굴기에 초점을 맞춘 더 큰 지역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VOA에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미국과 한국을 분열시키고 아시아 내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켰다면서 미국이 거꾸로 중국과 북한을 분열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is able to take North Korea off the chessboard or off the table, By engaging North Korea,
고스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좀 더 진지하게 관여한다면 중국이 미북 간 틈을 벌리는데 북한을 활용하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은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처음 등장한 표현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북한은 상응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할 때마다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6일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합동 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하는 저희가 어디에 있느냐며 조성된 정세는 북미 북남 합의 이행에 대한 의혹을 떨어뜨리고 앞으로의 대화 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천명한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주용철 북한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도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상기시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주용철 참사관은 회의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이미 시사했던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은 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입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론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미북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는 등 양측의 비핵화 협상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압박 의도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언급할 정도로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미북 양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와중에도 양측의 협상이 열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고위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간간히 내놓으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에도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부상을 통해 새로운 길을 거론했습니다. 최 부상은 회담에서 제기된 미국 측의 요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국과 회담을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름 만인 지난 4월 최선희 당시 부상은 평양에서 외신 기자단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 고위 참모들의 발언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주장으로 김 위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과 유사한 발언은 특히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이어졌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지난 4월 말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운운하는 이른바 경로 변경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마음만 먹이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그것이 실패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는 분명히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최 제1부상은 또 볼튼 보좌관을 향해 두 수뇌분 사이의 3차 수뇌회담과 관련해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가 올해 말까지 시한부를 준 의미를 깊이 새기고 향후 경로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같은 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며 연말을 거듭 시한으로 제시한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예비 후보들은 대체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후보는 당선되면 협상 진척을 위해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7명을 대상으로 북한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5일 공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해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 유력 주자들에게 대북 정책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대부분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동맹국 간 협력을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 확산과 다른 나라로의 무기 이전을 막기 위한 초기 검증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그 다음 단계로 핵과 미사일의 실질적인 감축과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협상 진척을 위해 필요하다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트 부치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도 협상의 틀과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적절한 칭찬을 늘어놓기 위해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치지지 시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구상을 승자 독식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작은 단계에서 시작해 큰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선호한다며 북한에 대해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남북한 간 평화 정착을 지원해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도 북한이 단기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단계적 과정을 통한 제안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전 세계가 최종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관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들의 핵 개발을 부추기고 국제사회의 핵 억지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리 부커 상원 의원은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금의 미북 협상의 실효성과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커 의원은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실무 차원에서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고 6.25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미군 유해 송환과 같은 전제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책으로 미국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하고 동맹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지속적인 공조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 베토 오러크 전 하원의원 등도 대선 토론 당시 언급했던 수준 이상의 새로운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신문은 치열한 초반 선거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북한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북 정책 기조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로 기울면서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요 후보들이 대북 정책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손쉬운 비판에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 미북 비핵화 협상 합의 도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호주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4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9차 미국과 호주 양국 간 장관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그 같은 목표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호주의 머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린다 레이롤스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호주 측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FFVD 목표를 향해서 북한과 계속 대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 장관들은 모든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자 간에 그리고 다른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한 별도의 자료에서 미국과 호주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측은 협정의 연장 기한인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 연장 통보 시점인 오는 24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백색 국가, 즉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노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국가 이익인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 실장은 이어 협정을 파기하지 말란 미국의 공식 요구는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재란 표현보단 미국의 관심 또는 관여가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체결됐으며 이후 1년마다 자동 연장됐습니다. 한국 측이 이 협정을 파기하려면 협정 만료 9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일본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에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앞서 노영민 실장은 6일 신중론을 언급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우대국 배제 결정은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도 일본이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 침략을 자행했다며 협정 파기에 대한 강경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체결됐다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활용하려 한 것으로 한국의 국익으로 볼 때 매우 큰 손해란 겁니다.
미국하고 동맹은 계속 가져가야 되지만 그 동맹이 한국을 반중 노선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2급 정보라는 군사 고급 정보를 쥐소미아 때문에 할 수 없이 서로 간에 교류하는 것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를 뭐 믿지 못할 나라라고 그러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폐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지. 그래서 당연히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 한일 양국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로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협정 파기를 한국의 대일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환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입니다.
미국이 소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하나의 고리로 이 링킹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깨겠다고 나가게 되면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을 한국이 깼다. 깨려고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일 대사를 지낸 전직 외교부 고위 관료는 VO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건드리는 건 결국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 사안을 경제 문제로 대응하는 일본에 대해 분개할 순 있지만 여기에 협정 파기를 끌어들이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군사를 쳐뻗어내는 거는 일본 손님보다 훨씬 능력이 커요. 특히 뭐 잠수함에 관한 거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세계 넘버원, 넘버투 하고가 있을 정도로 잠수함전을 하려면 잠수함이 각각 내고 있는 신호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본 애들은 옛날부터 수집해서 가지고 있고 바로바로 식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발등 찍는 거예요.
최근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수정한 것 역시 이 협정을 통한 일본 측 정보를 근거로 한 거라고 이 전직 관리는 전했습니다. 이 전직 관리는 현대전에서 중요한 건 정보이고 그 군사 정보가 오가는 데 필요한 기재가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며 협정이 파기된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해 연계된 한미일 안보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본 정부가 7일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배치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서 영내 국가들의 안보를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이 최근 총격 사태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오하이오주 데이턴과 텍사스주 엘파소를 방문하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뺀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시행 세칙에 해당하는 포괄적 허가 취급 요령 개정안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 공포는 일본 각의가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처인 거죠?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해서 결정했고요.
예.
나루히토 일본 천황 명의로 7일 정식 공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10일부터 발효됩니다.
네,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죠.
네, 한국은 지금까지 A그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일본이 자국산 제품을 수출할 때 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줬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10개 내지 20여 개 국가들과 함께 B그룹에 속하게 됐습니다.
네.
이 B그룹에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에 적용되는 일반 포괄 허가가 적용되지 않고
네.
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가 적용됩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특별 일반 포괄 허가 어떤 겁니까?
네,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에 따로 내주는 일종의 허가인데요.
예.
일본 정부는 천여 개 전략 물자 중 민감하지 않은 850여 개 품목의 경우 인증받은 자국 기업에 한해서 3년 단위로 특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략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군사 전용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이미 어떤 세계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할 때 이런 포괄적 허가 대신에 개별 허가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컴퓨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등에 필요한 세계 품목에 대해서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변경하며 수출을 규제했는데요.
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에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는 추가로 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그래서 그 개별 허가 대상을 추가로 지정할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네, 이 최근 한국과 일본이 첨예한 마찰을 빚으면서 일본이 전략 물자 중에 일부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서 한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예상의 빗나가자 일본이 한국에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에 한 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이 적극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처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검토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예.
한국에서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고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처도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국 쪽 반응도 보죠.
네, 이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예.
또 앞으로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일본 쪽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안보상의 우려 그리고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가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네.
하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서 한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건데요. 한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의 미래 경제를 공격하려는 의도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본과의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아시아 지역 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네,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배치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서 영내 국가들의 안보를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은 6일 페루 리마에서 베네수엘라 위기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시아 안보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최근 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2일 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중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아시아 지역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사일 배치를 위해 동맹국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볼튼 보좌관이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한 겁니다.
네, 아까 그 소개해 주실 때 볼튼 보좌관이 중국의 위협이라는 이 표현을 했는데 이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중국이 이미 수천 개의 미사일을 영내에 배치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이 아시아 지역의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볼튼 보좌관은 또 영내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중국이 이 중단거리 미사일 조약 INF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조약, 그러니까 중단거리 미사일 조약은 미국하고 구소련이 체결했던 그런 군축 조약이죠.
맞습니다. 이 미국과 이 과거 소련이 지난 1987년에 이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에 해당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일체 생산하거나 개발,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이 역사적인 군축 조약으로 꼽히는 조약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2일을 기해서 미국과 러시아는 INF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그렇죠.
예, 볼튼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NF에서 탈퇴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의 군사력 확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중국도 포함하는 그런 새로운 군축 조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 2일자로 말씀드린 대로 INF에서 전격 탈퇴했는데요.
예.
이후 중국도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이런 요구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이런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서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견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지 이 조약 탈퇴나 파기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비판해왔습니다.
네. 지금 미사일 배치 논의가 일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민감하겠죠?
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 배치를 현실화한다면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며 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은 6일 만일 미국이 중국의 문 앞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중국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일각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한국이나 일본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다고요?
네, 뭐 아직 아무것도 공식 확인된 것은 없는데요. 하지만 푸 사장은 일본과 한국, 호주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네.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협조하는 것은 이들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의 미사일을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모두 31명이나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고가 난 현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전 오하이오주 데이턴을 방문하고 곧이어 오후에는 텍사스주 엘파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예.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동행하는데요. 데이턴에서는 지난 4일 새벽 무장한 남성이 시내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숨졌고요. 이에 앞서 3일 오전에는 엘파소에서 역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모두 22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사건 발생 당시 대응에 나섰던 경찰과 의무대원 등을 만나서 치하하고요.
예.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을 만나 위로할 계획입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주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좀 지금 충격적인 사고로 지금 그쪽의 상황이 좋지 않을 텐데 대통령 방문에 대한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바라지 않는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소속으로 엘파소가 지역구인 베로니카 에스코바 연방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적이고 증오에 찬 발언으로 엘파소와 미국 사회에 고통을 야기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베토 오로크 전 하원 의원 그리고 에스코바 의원은 7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과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데이턴으로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비판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 왔었죠.
맞습니다. 이번 엘파소 총기 사건 희생자들 가운데는 멕시코인들도 여러 명 포함됐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이 멕시코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무슬림과 흑인 등 이 소수계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막말을 해서 또 반발을 샀고요.
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있는 이 엘파소에 대해 범죄율이 매우 높은 도시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사실 엘파소는 미국에서 안전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엘파소 방문에 앞서서 오전에는 오하이오주 데이턴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셨죠.
네네.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역시 별로 좋지 않은데요. 이 민주당 소속인 낸 웨일리 데이턴 시장은 주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에 일어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총기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혀 도움이 안 됐다면서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이 최근 총기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총기 규제 문제를 충분하게 거론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량 살상을 저지른 범인을 사형에 처할 것을 촉구했고요. 또 정신질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힘써야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총이 아니라 정신질환과 증오라면서 이 총기와 대규모 총기폭력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총기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이 끼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중강 강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수풍은 오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 31도, 남포 아침에는 22도, 낮에 31도입니다. 신의주도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고 중강 아침 최저 22도, 오늘은 35도까지 올랐던 중강 지역은 낮 기온이 28도로 예상됩니다. 강계 지역 아침 최저 23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용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지겠고 개성은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24도, 낮 최고 30도, 개성 아침 최저 24도, 낮에 30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4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 잠시 맑은 하늘 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날씨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가끔 비 내립니다. 희산과 풍산, 오후에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3도, 낮 최고 34도. 희산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8도. 원산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은 34도. 청진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9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23도, 낮 기온은 29도. 삼지는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먼바다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의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오늘 면담에서 북한이 여전히 큰 걱정거리로 남아있다고 밝히고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일본과 미국의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히고 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아베 총리는 또한 주일 미군 재배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키나와현에 있는 후텐마 미 해병대 항공기지를 현내의 해노코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늦춰지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아베 총리에게 중국의 역내 영향력의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약탈 경제는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성에 적극 참여해 역내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아베 총리와 면담 직후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도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 한국의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만기가 다가오는 지소미아 연장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리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정하는 협상이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일에 대해 미국에 매우 적은 비용만 지불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난해 자신의 요구에 따라 9억 9천만 달러를 한국이 분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로서 이제야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미한 두 나라 관계는 지금 매우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한 두 나라가 지난달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잇따른 발사체 발사가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하고 북한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두 발이 북한 수도권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통과해 동해상의 목표 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벌여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지난 5일부터 한반도 일대에서 하반기 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연습이 군사적 적대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볼튼 보좌관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순수한 방어적 목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중국이 아시아 주둔 미군을 겨냥한 대규모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미군 장병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은 한국과 일본, 그 밖에 어느 곳에라도 있는 동맹 국가들을 방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 반환된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중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장 샤오밍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은 오늘 선전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60일 넘도록 이어진 홍콩의 혼란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주임은 이번 행사에 홍콩 정치 경제계 지도자 500여 명을 불러 최근의 반정부 시위 사태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장 주임은 시위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홍콩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